오래된 글 하나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1937년도 5월 달에 어느 일간지에 한 주간 동안 게재되었던 산문 겸 에세이 같은 글인데, 이상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이상 씨는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아주 천재적인 소설가였죠. 그분의 그때 그 시절 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서 차라리 어두워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천 어느 여름날은 지리에서 죽겠을 만큼 길다.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서를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 놓였을꼬? 어쩌자고 저렇게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농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한 십여 채씩 있다. 휘청거리는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로 둘러싼 울타리, 울타리를 덮은 호박 덩굴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어제 보던 대사리 나무, 오늘도 보는 김서방, 내일도 보아야 할저 흰둥이, 검둥이. 혹시 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 씨가 1937년도 5월 달에 어느 한 일간지에 게재한 권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변태가 아니고 권태입니다. 권태.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는데 사실 본질은 똑같죠. 이때는 우리나라가 국권도 잃고 모든 백성들이 초근목표에 참 가난하고 단조로운 삶이 반복되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이 풍경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참 아름답고 목가적인 풍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가의 눈에는 매우 절망적인 단조로운 권태로운 삶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청년인데 봄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햇살도 맑고 이제 막 나뭇잎새로 물기를 머금고 올라오는 싹도 이렇게 돋는 그런 좋은 계절인데 이 녀석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이, 날씨도 더럽게 좋다. 저 녀석 속이 얼마나 무너져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저렇게 무너지는 표현을 할까? 우리는 지금 다 번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 앉아 있지만 그 청년 못지않게 오늘 이 이상의 글 못지않게 깊은 이름 모를 좌절 앞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채택된 본문이 7절부터 12절까지지만은 그 첫절에 보면 이렇게 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뭐가 없죠? 위로자가 없도다.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학대하는 사람, 또 권세자, 이거 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글을 쓰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부와 귀와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두 번씩이나 확인하듯 강조하듯 글을 썼는데 이 땅에는 위로자가 없다. 자기가 권력자인데. 그러면 이 말은 뭘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에는 단순히 그냥 위로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본인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인데. 정말 세상이 그럴까?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실미도라는 영화 보신 분 많이 계시죠? 그 영화는 근대사의 실제 사건을 조금 각색해서 한 80% 가까이는 실화입니다. 각색해서 표현한 영화입니다. 강우석 감독이 제작을 했죠. 1968년도 1월 21일 날, 그걸 우리는 1.21 사태라 그럽니다. 저 북쪽에서 특수부대 요원 31명이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하면 세금정 고갯길까지 들어왔어요. 목적 하나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목을 따겠다고 31명의 1.24군 부대 요원이 들이닥친 겁니다. 온 세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서울 시내는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한 명만 생포되고 모두가 사살이 됐습니다. 그 생포대 생존했던 분이 김신조라는 분이에요. 후에는 그분이 성직자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당시 중정부장이었던, 지금을 우리가 국정원이라 그러죠, 그 중정부장이었던 김용욱 씨가 거기에 맞대응하는 부대 하나를 만듭니다. 그 부대가 684부대입니다. 68년도 4월에 창설했다 그래서 684부대예요. 31명의 젊은 요원들을 뽑아요. 영화에는 범죄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유족들이 그 영화 보고 굉장히 분노했죠. 그럼 우리 자식들이 전부 다 범죄자들이란 말이냐. 이 영화는 영화예요. 어쨌든 31명의 젊은이들을 저 인천 앞바다 어느 실미도에다가 집어넣고 4개월 특수훈련을 시킵니다. 목적은 똑같이 김일성 목을 따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훈련은 끝났는데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자, 국제관계라는 게 또 나라와 나라 관계라는 게 이렇게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 차일피일 자꾸 늦어지니까 결국에는 이 청년들이 목적도 의미도 상실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끊임없는 무료한 반복되는 생활이 일상이 시작되다 보니까 견디질 못하고 그들이 버스 한 대를 탈취해서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하면 요 강 건너 대방동 국정교과서 임세소가 있던 그 앞 큰 길 삼거리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수류탄 까고 자폭을 해버리죠.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여간 68년도서부터 우리 한국 근대사는 엄청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 하나, 뭐냐 하면, 아, 국가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국가 이기와 명예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권과 한 인격을 얼마나 휴지 조각처럼 취급할 수 있는가를 봤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은 근현대사에 무수히 벌어졌어요.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도 벌어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레피시 대위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참 문제의식이 있는 소설이에요. 저는 그 대학 때 그 소설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 애국,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서 표현해야 될 개념입니다. 애국해야죠. 국가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더 큰 가치가 뭐냐면 한 인간에 대한 존귀함이에요. 인격에 대한 가치예요. 그런데 국가의 경영의 정점에 섰던 이의 입에서 그런 걸 모두 겪고 난 다음에 내놓는 탄식 겸 고백이 뭐냐면 이 땅엔 위로자가 없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 땅에 참된 위로자가 누군가? 이 땅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이 커다란 질문과 함께 이 글을 시작하면서 참된 위로자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여정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친구라는 사전적 정의가 뭐예요? 오래 두고 사귀어 온 벗이라는 개념이겠죠. 그건 친구라는 영화 서막에 보면 그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행가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라는 정의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친구가 뭔가? 이런저런 많은 대답들이 나왔겠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군요. 다 떠나갈 때 친구도 아내도 명예도 건강도 다 떠나갈 때 묵묵히 찾아오는 사람, 이걸 이제 친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것이 궁극적인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욥기서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욥기를 고난이 주제인 책으로 알고 있어요. 고난이 등장하는 건 맞는데 그게 주제는 아닙니다. 욥기는 더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욥이 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욥은 성경에서 사실상 가장 오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를 시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갈을 받고 시험을 하죠.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자녀도 눈앞에서 없어지고 재산,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랍시고 세 명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이런 위로를 해요. 그래도 네가 무슨 까닭이 있었길래 이렇게 고난을 겪을 거 아니냐. 이럴 때 너도 한번 네 자신을 살펴봐라. 심지어는 아내라는 사람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떠나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겪을 영적인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본인마저도 사실은 무너져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리고는 깜깜한 담벼락에 부딪힐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오셔서 인간사의 구조를 뛰어넘는 질문 하나를 하세요. 욥아, 내가 하늘에 궁창을 펼 때 너 어디 있었니? 별을 달고 해를 매달 때 너 어디 있었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때 욥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한마디를 대답 못해요. 아, 내 인생의 물음보다 더 큰 질문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가 드디어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 절대자와 인간 사이에는 건넬 수 없는 간격이 있구나. 누군가 이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신학적 해답을 꺼내놓죠.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인식과 신앙의 고백 체계가 달라져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달라진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참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도 결국은 뭐예요? 참된 위로자는 절대자 그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사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통당하는 친구나 또는 병든 이를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이 말 조심해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 흔히 하기 쉬운 말로 이런 얘기하죠. 아, 이렇게 아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빈다고. 그 신앙적인 얘기 같은데 조금 험한 표현으로 이건 뭐 아프다고 위로한답시고 와서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냥 찾아가서 아유 얼마나 아프겠냐고 내 기도할게 그러고 오세요. 거기다가 뭐 신앙적인 얘기한다고 자꾸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상처를 덧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위로가 안 돼요. 오늘 이 솔로몬이 권력과 부귀 영화의 정점에 서서 모든 인생사를 경험한 후 이 땅에는 공의도 정의도 온전한 게 없구나. 참된 위로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위로자를 결국 찾게 됩니다. 누가 참된 위로자냐? 누가? 누가 참된 위로자일까요? 그 질문이 오늘 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자가 없다. 답은 나중에 내리기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내가 또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 이웃에게 뭘 받아요?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아요.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수고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8절을 좀 잠깐 볼까요? 7절부터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처자식도 없는데 계속 수고를 해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수고하나 봤더니 전부 남 위해서 수고하더라고요. 남 위해서. 그건 날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되더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4절과 8절까지 내용 속에 총체적인 질문이 뭐예요? 결국 이 땅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식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안식이. 참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 설교를 할 때 이런 설명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그날은 뭘 하셨죠? 안식하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날 일하러 나가시려고. 이 안식은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일 없이 온전하고 완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념처럼 쉼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음날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쉰다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 안식은 쉼보다는 적극적으로 누림의 개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없다, 쉼이 없다 그 말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처자식도 없는데 시컷 일하는데 결국 남는 건 보니까 나를 위해 일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전부 다 남 좋은 일만 시켰더라 그 말이에요. 기업하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달에 100억 번다고 100끼를 먹어요? 하루에? 아니잖아요. 똑같이 3끼 먹고 살아요 그냥. 근데 열심히 수고해봐야 인생의 구조 자체가 전부 남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 그렇게 원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성경에 그 답을 숨겨놓고 있네요. 사진을 다시 보세요. 내가 또 본 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뭘 받죠? 시기를 받아요. 시기. 결국 인간이 안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욕심이라는 죄덩어리가 우리 속에 발화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심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심과 욕망과 죄 때문에 사람에게는 안식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두 젊은이가 같은 시험을 목적으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한방에서 동고동 나가면서 시험을 쳤어요. 해경 시험을 쳤어요. 해경. 요즘은 그런 시험들이 굉장히 경쟁도 세고 어렵잖아요. 뭐 몇백 대 1 평균 이렇게 됩니다. 또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시험을 쳤는데 둘이 좀 같이 붙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한 녀석은 붙고 한 녀석은 떨어졌어요. 이 한 방에서 같은 잠을 자고 같이 밥 먹고 고생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네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도 못하고 떨어진 사람은 슬퍼할 표정도 짓지 못하고 애매한 기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붙은 친구가 체력장 시험을 남겨놓고 체력장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체력장을 보러 시험 거의 장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같이 지냈던 친구가 드링크 하나를 들고 마중을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링크제를 건네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차피 떨어진 거니까 넌 이거 먹고 힘내서 오늘 체력장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란다. 건넸어요. 아유, 고맙잖아요. 친구가 보는 앞에서 완샷으로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막 체력장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합니다. 보니까 그 드링크째 안에다가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타지 말아야 될 약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금방 받아가지고 생명은 건졌는데 이 몹쓸 짓을 한 친구도 체포가 됐죠. 경찰이 취조하는 과정에서 너 왜 그랬니? 물으니까 딱 이유는 하나. 시기심이 나서. 시기심이 나서.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향을 잘못 틀면 무서운 결과를 맞게 돼요. 시기심이 나서. 여러분, 이것은 이 친구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것뿐이고 우리 속에는 그런 종류의 시기심이 정말 없나요? 인간 속에는요, 이걸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지 똑같은 이런 죄성이 건드리는 시기심이 누구나 내재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쉬질 못해요. 그래서 이 커다란 메커니즘도 결국은 보면 그런 죄가 건드리는 시기심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 이 땅에 여러분 평화라는 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힘이 균형이 유지가 되어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래요. 이게 인간이 결국 구축한 평화의 허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죠?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평화는 우리가 이해하는 평화 개념이 틀립니다. 샬롬이라는 개념은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 인간과 인간의 참된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모든 평안은 가짜 평안이에요. 그런 척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 평안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왜 누리지 못할까요? 왜 안식이 없을까요? 이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조카들이나 애기들 손에 뭐 꽉 쥐고 있는데 인내 줘. 그러면 예, 그리고 금방 내놓는 애기들 봤어요? 죽으라고 안 나와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꼭 쥐고 안 나와요. 그러고 안 나와요. 근데 금방 놓게 하는 방법 하나 있죠. 더 좋은 걸 줘요. 이거 안 가죠? 그러면 얼른 놔버려요. 손에 붙들고 있던 거 얼른 줘요. 그리고 새 것, 더 좋은 것 붙듭니다. 이 원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갈파한 대목이 한 군데 있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즉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빌립보서 강의를 하는데 그 대목에 가서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 쫓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스포츠가 있었어요. 그 사냥 경주입니다. 점심 같은 걸 하고 나면 이복에 우리 소화도 시킬 겸 운동이나 할까 그러면 각자 무기를 들고 숲으로 들어가서 사냥을 해요. 그래서 룰은 간단합니다. 누가 더 실한 먹잇감을 잡느냐가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룰입니다. 무기는 각자 편한 걸 들면 돼요. 창을 든 자가 숲길에 들어섰는데 저 숲길 끝에 귀가 크고 눈이 빨간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아주 살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저놈이다 하고 그 산토끼를 향해서 휙 하고 창을 날리려는 순간인데 옆 샛길에서 기름기가 차르르 흐르는 노루 한 마리가 퍽 튀어나왔어요.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어느 놈을 잡아야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 자, 어느 걸 잡아야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노루입니다. 근데 여긴 분명한 전제 하나가 있어야 되죠. 노루를 잡으려면 쫓던 목표했던 토끼를 마음으로부터 내려놔야 노루에게 창을 날릴 수가 있어요. 왜? 창은 하나밖에 없고 기회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우리 일상에 사실은 매일 격렬하게 치루어지는 전쟁이에요. 바로 쫓는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쫓아간다라는 바울이 썼던 단어입니다. 즉 이 말입니다.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것을 놓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 매일 벌어지는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더 좋은 것은 어떤 가치를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 영원한 가치, 절대 가치,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치,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붙든 자에게만이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뭐가 더 낫대요?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과수원을 물려주려고 아들을 갖다가 걸음치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려고 걸음치는 법을 알고 사계절을 겪어야 농사가 어떻게 지어지는 걸 겨우 알거든요. 병충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 자질구레한 것부터 배우지 않은 과수원을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음치는 것부터 아들에게 시킵니다. 근데 이걸 못 알아먹은 아들은 내내 투툴거려요. 나를 뭘로 보고 말이지. 이건 똥이나 치게 만들고 걸음이나 치게 만들고 나는 주소원 아들인가? 이러면서 툴툴거리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근데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과수원에 몰래 시찰을 나갔더니 아들이 사과나무 밑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푸대자루를 어서 갖다 구해와가지고 누가 볼세라 사과를 계속 따가지고 뚱치고 있어요. 뚱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세비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아버지가 뒤통수 한 대 때리죠. 너 지금 뭐 하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과수원이 다 누구 거죠 나중에? 자기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서에 보니까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이을 자로서 내가 눈을 열어 절대 가치를 보게 된다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징징거리고 안 싸워요. 너 가져. 아니, 회장 아들이 만 원짜리 가지고 신랑이 하겠어요? 너 가져, 그냥. 그것 갖고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가치, 절대 가치 눈뜨지 못하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세속 사람들처럼 징징거리고 못 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누림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성경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구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10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함께 가야 된다는 말이 뚱딴지같이 여기 왜 나올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모형적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 발전을 해오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에는 창조주와 피조물로 우리를 만나세요. 그죠? 창조주와 피조물로 우리를 만나세요. 근데 족장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분은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피플이 돼요. 백성이 돼요. 그래서 my people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돼요. 근데 관계가 조금 더 발전을 하니까 다윗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관계가 혁명적으로 뒤집어집니다. 바뀝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요. 이건 그때 히브리즘으로는 발상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노래하죠? 나는 그의 양이라고 노래를 해요. 여호와를 목자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선지서로 넘어오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요. 이거를 점진적 계시 발전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것도 성에 안 차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해줘요. 이 신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하고 아담의 갈비를 열어서 뼈를 빼 누굴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어요. 신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은 누굽니까? 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자기를 제물로 주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우리를 묶어요. 근데 이것도 성이 안 차니까 나중에는 어떡하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참된 위로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별명으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며칠 전에 가신 분이 본인이 보혜사라고 자꾸 살아계신 동안 우겼는데 예?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위로자, 변호자 합한 개념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허무의 고백과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인류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오실 성령님, 오실 예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든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고독감이에요. 그 독방에서도 이거 형무소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독방행이에요. 죄수들 가운데 더 죄를 지면 어디로 보내요? 독방으로 보내요. 이걸 제일 못 견뎌해요. 그런데 점점 현대인은 고독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죠. 여러분 혹시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분의 일화를 아십니까? 이 소형 라디오. 그분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 들러서 커피를 한잔하고 있는데 건너 테이블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일반인들은 충격적이지 않았겠으나 그분에겐 적어도 그 장면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식구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밥이 나온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전부 다 네 식구가 귀에다가 이걸 끼고 저마다 듣고 싶은 프로를 들으면서 대화 없이 밥을 먹는 광경을 보고 이 양반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 인류의 그 국가에 공헌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시상을 하는 장면인데 그가 상을 받게 됩니다. 시상식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 라디오를 만들 때 모든 사람이 즐겁고 유익이 되도록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문명은 이 단어를 주목해서 들었어요. 맹목적 증대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쪽으로 발전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주려고 만든 문명의 이기가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하는 흉기가 될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과거엔 TV가 너무 중요했던 까닭에 캐비넷 안에다 놓고 TV 보는 시간만 열어놨어요. 누가 훔쳐갈세라. 요즘은 손바닥에 저마다 들고 다니잖아요. 한 대씩 두 대씩. 그럴수록 인간은 점점 소외되고 스스로를 떠도는 소음으로 만들어 놓고 말아요. 고독에 몸부림치죠. 고독에. 그것이 인간의 맹목적 과학의 문명의 증대성이 가져다 준 결과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외롭대요. 이게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토해내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위로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위로자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결국은 그 대답을 발견하게 돼요. 아, 우리 내가 권력의 정점에도 앉아보고 부귀 영화의 정점에도 앉아봤지만 위로자가 없더라. 나조차도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위로자가 없더라. 하나님 밖에는 위로자가 없더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무너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어떤 그 이상이 무너져가는 조국 산천 산야를 바라보면서 절망의 그 단조로운 삶을 그렇게 처절히 노래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조용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고단하게 싸짊어지고 온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거리들을 십자가 밑에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느 누구도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었던 진정한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어느 평안도 빼앗지 못하는, 어느 환난도 앗아가지 못하는 참된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위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오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일어나십시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우리 찬양하죠.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유한한 물질로는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영혼이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인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들으시는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모든 삶의 무게를 십자가 밑에 풀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위로자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과 그 약속을 진리의 근거에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고 무너뜨리려는 그 처절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